아, 오늘 저희가 오늘 이제 설교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잉태하신 사건 또 성육신하신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걸 오늘 우리가 좀 성경 공부로 연결해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우리가 읽었던 구절 중에 그다 보지 못했던 풀지 못했던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르네이션이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셨다는 것. 그리고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이 우리 성육신 사건이고 이것이 이제 복음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의 구원하고 직접적으로도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도 되지만 우리의 구원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건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내용이 꼭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도 정말 너무나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사도신경에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있죠. 사도신경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짧은 고백에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신경은 이제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고백이죠. 이제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알려주시는데 소리문답 22문답을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어 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일의문답 같은 거는 또좀더 이제 충분하게 그러나 여기도 좀 간단해요. 소일의문답은 그 원래 만든 취지가 처음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문답식으로 신앙을 알려주기 위해 만든 거거든요. 소리문답을 외우는 거는 참 좋죠.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느냐?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몸만 사람으로 입으신 것도 아니고 사람의 영혼까지 취하셔서 참 사람이 되어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왜?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좀더 길게는 이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35문답이 있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라는 고백은 무엇을 뜻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참 인성을 취하셔서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이 되시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요하게 알려주시는 것, 조금 더 이제 사도신경을 풀어주죠. 하이델베르크의 문답에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신성은 그대로 지니신 채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신성을 잃어버리시거나 신성이 약해지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 채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참 인성을 취하셔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가장 길게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3위 중 제2위이신 성자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동등하신 분으로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습니다. 또한 인간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 분리될 수 없이 완전히 하나 되어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 여기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만 보면 거짓 가르침이 들어올 틈이 별로 없어요. 이 외에도 뭐 거짓 가르침이 있으면 우리가 또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더 완전하게 만들었겠지만 이 안에 굉장히 그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의 완전한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죠. 일단 사람이 되어 오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게 너무나 분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그분이 성부도 됐다 성자 됐다 이런 것도 아니라 구별되시는 삼위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되어 오시는데 여기 보면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그 안에 거하시는데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것은 신성이 뭐 인성화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완전히 사람으로만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인성조차도 신성화가 된다든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혼합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반은 하나님 반은 사람 50% 하나님 50% 사람 이런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혼동된다는 것은 그런 뜻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서만 하고 어떤 때는 사람으로서만 하고 이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가 돼요. 그 인격, 한 인격 안에. 그렇게, 뭐라 그러지? 혼동이 되는 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혼동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에 두 인격이 있는 거. 어떤 때는 이 사람으로 행했다가, 이때 때는 다른 사람이 나와. 그거는 정신이 이상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한 인격 안에서 분리될 수 없이 하나 되어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셔서 참 하나님, 참 사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구원자는 꼭 참 하나님, 참 사람이셔야 돼요. 왜?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어야 되죠. 몸만 사람? 뭐 영혼만 사람?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대표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몸과 참 영혼, 사람의 영과 사람의 몸을 입으신 참 사람으로 오셨고 또 영원한 하나님이셔야만 우리 구원의 효력을 주실 수 있죠. 뭐 특별히 영원한 죄의 삯을 치르시려면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죄의 삯을 치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참 사람이 되어 오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다 이루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 미디에이터가 되셨다는 것. 그러니까 중보자는 양편을 다 대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의 대표도 되시고 사람 편의 대표도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와 유일한 길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오로지 길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 편에서 내려주신 거지 우리가 우리 편에서 우리 행위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 그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 길을 아들로서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참 성전이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성전의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오로지 장소가 성전이죠. 바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계세요. 그 한 인격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전된 현실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현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현실. 이게 모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약속하신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기업으로 준 땅에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약속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계시다. 어디의 현실이에요? 천국의 현실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임마누엘의 현실이 천국의 현실인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소 그 천국을 증거하고 계세요. 그 천국의 현실이 변할 수 없고 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현실이라는 것을 친히 자기 몸으로 증거하고 계시다고요. 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신 두 성품이 완전히 하나 되어 계시다고요. 지금도 천국 가면 예수님 육신을 입고 계세요? 안 입고 계세요? 예, 부활하신 몸을 지금도 입고 계시다고요. 그걸 벗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구원의 현실에 분명한 증거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천국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현실, 천국의 현실, 임마누엘의 현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그 성육신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한 가지만 좀더 살펴볼 거는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전해준 그 복음의 내용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살펴볼 텐데, 그 예수님의 성육신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현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성육신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 그 현실이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Luke chapter 1 verse 35. 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에 살펴보았거든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참 왕이시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근데 마리아가 이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고 말했죠. 그때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브리엘의 대답이 뭐였어요? 뭐였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잉태하고 그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실 것을 알려주시는 이 말씀에 가브리엘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물론 누가는 그거를 기록한 거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두 단어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 성령이 임할 거라는 단어하고 그 성령이 덮으실 거라는 단어를 쓰세요. 임한다는 단어와 덮는다는 단어를 쓰세요. 그냥 야 성령이 너에게 부어져서 너가 성령으로 이렇게 사용 안 하시고요. 임하다라는 단어와 덮는다는 단어를 쓰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이두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잉태되심을 알려주시는 걸까? 이걸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임하다라는 단어를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라고 말씀하세요. 임하시고 그 임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그 이후에 한번더 쓰여지는 곳이 있어요. 성령님과 연결되어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하고 쓰여지는 곳이 있어요. 마리아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똑같이 임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네,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기 전에도 천사가 전해준 것처럼 교회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임하시다는 단어가 누가복음 1장 35절과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단어를 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푸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가 볼수 있는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같은 단어를 쓰시는 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저자가 기록한 분이 같아요. 누가라는 거죠, 둘 다.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또 사도행전도 누가가 쓰셨죠. 누가가 그걸 모르고 쓰셨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리아에게 임한 것처럼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분명히 연결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따라 오순절 사건이 성취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나시는 사건이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시어 교회가 잉태되었고 성도들이 태어나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건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살펴보았지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사실은 같은 패턴으로 쓰여져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구의 삶을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의 삶. 사도행전은 교회의 삶. 그런데 그 연결하는 그것이 같은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부터 성령으로 임하셔. 여기도 성령으로 임하여. 잉태되어 태어나고 잉태되어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진리복음을 증거하며 고난받기까지 가는 길도 똑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스데반 같은 분이 정말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 예수님도 부활하신 데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 이렇게 그런 패턴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교회의 삶을 보여주시는 걸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처음부터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과 교회의 탄생이 닮아 있고요. 둘 다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잉태되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 진리복음을 증거하다가 천국 영광에 이르시는 것. 사도행전에서도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 진리복음을 증거하다가 천국 영광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예수님의 삶이 교회의 삶에 반영돼 나타나는 것. 교회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이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냥 교회예요? 뭐 성도들의 모임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나는 것,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거듭나는 것은 누가는 뭐하고 연결을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과 연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태어나는 것,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결론에서 보겠지만 예수님의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이제 마태복음에 보여졌죠. 다윗을 거쳐서 내려온다고요. 그게 육체의 계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육체적인 피를 따라 내려오는 계보인데 예수님 때부터 계보가 바뀌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자들의 계보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첫 번째 그 아들의 계보로 시작됐다가 이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계보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임하다는 걸 봤죠. 두 번째로 이제 이 덮다는 단어는 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라. 덮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overshadow 또는 cover 이런 단어예요. 근데 왜 여기서 이런 단어를 쓰실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굳이 이 단어를 쓰실까?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70인역에 보면 70인역은 그 이제 헬라어로 구약까지도 번역한 책이 70인역이죠. 70인역에 보면 그 덮다는 단어가 특별하게 쓰여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구약에서 영광의 구름이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을 덮었을 때 그때 같은 단어 쓰세요. overshadow 또는 cover.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덮다는 단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었잖아요. 그리고 성막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의 그 쉐키나 그 영광의 구름이 덮는다고요. 그런 그 단어를 여기에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성령님으로 보잖아요, 보통.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던 걸로 보는데 그 성령님이 그들을 덮은 그 모습을 구약에서는 그 영광의 구름이 덮는 것으로 보여진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자기 백성들을 덮은 현실을 보면서 다른 표현을 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이나 시편 91편이나 그 밖에 다른 구절들을 보면 그 표현이 좀 다르게 표현해서 나타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모세와 시편과 그 밖의 성도들의 그 고백에. 하나님의 날개가 덮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왜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업어서 광야를 거쳐서 그 자기 보금자리까지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 날개로 펴고 날개로 업고 날개로 덮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영광의 구름이 덮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었던 모습을 하나님이 자기 날개로 자기 백성을 덮으신 걸로 표현을 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 현실이었다.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이 덮으시는 것은 그렇다면 영광의 구름이 덮는 것하고 연결이 되고 또 뭐가 연결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날개로 덮으시는 것과 연결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날개로 덮어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날개로 번역된 단어가 옷자락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옷자락의 또 다른 표현이 날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이렇게 갈 때 옷에 이렇게 흩날리는 이 옷자락 있죠? 옷자락 끝. 그게 날개같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날개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옷자락도 날개라는 같은 단어예요. Corner of the garment.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로 덮으신다는 표현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좀 연결이 되시죠? 성령님이 덮으시는 거, 영광의 구름으로 덮으시는 거, 하나님의 날개로 덮으시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면 딱 우리 생각나죠. 우리 많이 배웠죠. 옷자락으로 덮는 거는 어떤 표현이죠? 생각나시죠? 룻기에 가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뭘 요청한 거였죠? 자신을 아내로 맞이하여 혼인언약을 맺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옷자락으로 신랑이 신부를 자기 옷자락으로 덮어서 혼인언약을 맺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덮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마리아를 덮으시는 것은 마치 마리아를 자기 신부와 아내로 맞이하여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의 마리아는 약속의 아들을 잉태하는 여인, 즉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마리아를 덮으신 그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교회에 임하시고 교회를 덮으십니다. 그래서 마치 신부된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잉태되어 태어나시듯 신부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잉태되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내.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를 덮으심으로 이제 교회와 영원한 혼인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을 잉태하여 나아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거듭나는 것은 그 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구절만 더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걸 뭐하고 연결하시냐면 때가 차서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신 것 하고 연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나신 것.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연결하신다는 거죠. 둘 다 성령님으로 임하시고 덮으시고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가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의 성령을 부으신 교회와 혼인언약을 맺으시고 계속해서 그의 성령을 부어 하나님의 아들들을 잉태하시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심에도 우리가 참여되고 있고요. 교회의 사명은 신랑 되신 그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 때 주셨던 창조 명령이 계속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이제는 육체적인 관계로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이 사명을 이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는 사건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계보가 시작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이전까지의 족보는 다 육체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죄인이 죄인을 낳는 족보예요. 아닌가요? 이 족보의 중심에 있는 그 가장 중심의 족보에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예수님. 다윗이 중심에 있다고요. 다윗이 자신이 태어나는 걸 어떻게 고백했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인들 중에 태어나는 역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 중에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세요. 죄 중에 태어나 죄의 종노릇 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혈육으로 나시지만 죄가 없이 온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살아가게 하시죠. 이 내용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예, 예수님도 혈육에 속하시고 이제 그 우리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시는데 왜?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완전히 건져서 이제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려고 우리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셔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사시고 또한 마귀의 유혹을 다 이기시고 모든 사망과 심판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다 사함을 받고 해방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 아들들로 받아들여지게 하셨고 법적인 상태만 그렇게 하신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으셔서 우리도 예수님 닮은 하나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하나님 아들들의 족보. 이스라엘의 피로 태어나는 족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이후부터는 바뀌어요. 성령님으로 인해 태어나는 새로운 하나님 아들들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게 되는 천국 백성들의 족보. 여러분과 저는 그 계보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 족보를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다시 태어난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형제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한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에서 났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음을 입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한 형제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안 하신다. He's not ashamed of calling us his brother. 천국에서 영원토록 한 형제로 함께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복된 현실이죠. 예, 이제 말씀을 맺으면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렇게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삶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낮아지심은 계속해서 돼요. 계속 낮아지시다가 그 낮아지심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의 잉태되어 나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시는데 우리의 죄의 비참한 현실에까지 철저히 하나 되기까지 낮아지세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고 죽음의 권세 아래까지 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낮아지신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게 하십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높아짐에도 참여하게 하시어 우리도 부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들들로 앉혀주시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뭘 보여주는 거냐? 우리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태어나신부터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길을 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하신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심에 참여되어 거듭난 성도들은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르신 천국 영화에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지는 자리까지 참여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태어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도 없어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만 읽고 마칠게요. 한 가지 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심과 예수님의 영화에까지 참여되어 예수님의 아들 되심에까지 참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어떤 삶에까지 참여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죠.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참여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면.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들이면.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이거는 갈라디아서 이 4장의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예를 들어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를 들어주는 거죠. 예수님과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성도와 이 세상을 가리켜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난 자들이 육체적으로 잉태된 자들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기업을 물을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난 자들 육체적으로 잉태되어 난 자들은 다 멸망으로 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어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세요. 그날까지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덮으셔서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역이라고 하세요. 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고 형제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거예요.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결국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우리를 위해 영원토록 우리와 같은 육신 가운데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볼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거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손과 발의 못자국, 허리의 창자국을 보고 만지고 한없는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덮으심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이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의 아들인지, 우리가 속한 가정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에 속하였으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고난받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워가는 저희 온 교회 식구들, 가정들, 또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